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중하반절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께서 공회원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그날인 거죠. 그날을 시점으로 큰 박해가 있었다. 그레이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이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간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오는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어떤 고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예 죽일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있었죠. 그 사도들만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그래도 영적 리더들이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 외에는 모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큰 박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이 들불처럼 온 열방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정말 고난입니다. 아픔이죠. 그죠? 초대교회에는 정말 쓰라린 힘겨운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하셨던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복음이 흩어지는 이 놀라운 일에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는 늘 역설적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 이게 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그 놀라운 진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고난이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묵상하지만 우리가 이걸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만 집중을 하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아픔만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 오늘 또한번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제는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이제 장사를 하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크게 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은 참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한 인생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가장 먼저 슬퍼하는 사람들은 가족이겠죠. 그죠? 또 오랜 시간 동안 인간적인 정을 나누었던 친구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놓고 슬퍼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통해서 장사를 하고 그 주위에 있었던 울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이 아니었어요.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도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표기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 영어로 보면 godly man,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스데반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경건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정말 스데반 집사님의 복된 인생이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울어주는 그 울음, 그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 우리 정다원 전도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정봉채 목사님 장례 예배를 우리 이제 드리고 왔는데요. 그 현장에서도 참 그 모습을 봤어요. 우리 66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 정 목사님의 죽음 앞에서 정말 이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울고 슬픔을 넘어서 기뻐하는 모습. 아, 66년 동안에 우리 정 목사님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단순히 가족과 친구들의 그런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일평생 동안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갔던 그 경건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그걸 보면서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 정말 우리 정 목사님은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칭찬받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님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복된 인생이죠. 이건 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언젠가 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목사님께서 당시 그 고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큰 영적인 어르신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냥 푸념하듯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또 큰 한 분의 한국의 큰 영적인 리더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두 분이 뭐 특별히 깊은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앞장서서 영적인 리더로서 해주셨던 역할이 있죠. 그게 한국 교회 모든 리더들에게는 큰 힘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큰 영적 리더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는 슬픔이 있는 거죠. 깊은 영적 교감은 없었지만 그분이 앞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주셨던 그 힘이 있는데 예. 저희 아버님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이제 기도를 해주지? 라는 혼자말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아,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 아버님에게 참 큰 힘이 되셨구나. 영적인 그 어르신의 그 이별 앞에서 그런 영적인 슬픔을 고백하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참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일 것 같아요. 내가 죽었을 때 나로 인하여서 영적 큰 공백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내 영적 공간, 빈 공간을 아쉬워하는 그러한 인생,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첫 번째 이제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이 7장까지는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로 흘러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 복음이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흘러가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 안까지 이제 침투해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예견이 실제화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빌립 집사님이에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 우리가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죠. 역시나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열두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열 때 쓰셨던 사람들, 영적 리더들 중에 바로 이 일곱 집사님들, 사도들이 아니라 당시 어쩌면 평신도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땅이에요. 부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를 갈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았어요. 둘러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에. 자,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은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이 아니라 이 빌립 집사님이 그 땅을 제일 먼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빌립 집사님도 물론 유대인이긴 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만 묶여있는 율법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찍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타문화권을 경험했던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더 넓게 쓰시는 뭐 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넓게 더 크게 쓰시는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려있는 교회라. 어떤 전통과 아집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부여잡아야 되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 열려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다른 타문화권에 대한 배타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쓰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유럽을 넘어서 전 열방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 안에 그만큼의 열려있는 사고적 문화와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때도 예전에도 한번 봤지만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은 당시에 노예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사도들도 유대인들도 있었고 함께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 리더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열려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동구사랑에도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전통으로만 꽉 묶여있는 게 아니라 열려있어야 돼. 모든 부분에서 열려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진리 외에, 복음 외에는 우리가 다 함께 열고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낼 수 있는 이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구 쓰실 수 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6절.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먼저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보았어요. 자, 그 다음은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듣고 보고 그 다음이 따르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저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과정을 누가가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빌립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하셨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때도 우리가 한번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불은 시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바람은 청각처럼 듣는 거예요. 듣고 보았어요. 성령의 임재를. 여기에서 똑같죠. 빌립의 말씀을 듣고 또한 들을 뿐만 아니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복음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할 때 그때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가정이 그 간증을 이제 하셨는데 그 장로님 참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사석에서도 좀 들었어요, 간증을. 참 귀한 경험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미국에 오래전에 오셔가지고 그 이제 신앙생활을 미국에 오셔서 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40대에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봉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40대부터 쭉 복음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이분이 60세가 될 때 아주 놀라운 깊은 경험을 이제 하신 걸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정말 교회와 그분 이제 장로님 편으로는 목사님이 시키는 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60이 되던 고해 그때 그 자기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이제 교환 교수로 와가지고 이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대화하는 와중에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 장로님 우리 그 삼촌이라고 해야 되겠네. 네, 삼촌에게 삼촌 정말 성령을 경험했냐고 물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60이 되던 그 기간에 장로님께서 이 성령을 체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간에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본 거죠. 경험을 한 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체험한. 그러면서 막 그 얘기만 하시면 뭐 저랑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막 글썽글썽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 때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오늘 사마리아 땅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빌립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나눈다면 이게 영적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들은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의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죠. 저 같은 목회자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동구사랑의 권속들, 특별히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영적 리더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영적 리더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말로만 전할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